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 사건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주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얘기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음이란 건 없습니다. 아니 육신의 죽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 아니란 거지. 사도행전의 스데반이 돌맞아서 육신으로 죽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잔이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이 영혼과 육신이 이별될 뿐이지 그게 죽음이 아니다. 참된 죽음이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부활, 생명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는 곧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이 당신을 표현합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하셨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하겠지만 단순히 그분이 부활하신 사건은 그분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참된 부활에 이를 수 있도록 그분이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소생과 부활은 다릅니다.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소생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예. 육신을 가졌다가 가진 몸으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래봐야 다시 죽게 됐어요. 그거는 그냥 잠시 육신적인 죽음과 육신적으로 살아남, 요거는 그냥 소생을 얘기합니다. 부활은 뭐냐면 아예 죽음을 이긴 상태로 산 겁니다. 다시 죽음이 그에게 없는 그런 상태로 다시 삶을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활체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5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이해되시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지금 난다고 얘기했는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 이 육신을 심고 부활체의 몸으로 부활하고 이런 얘기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 이루어지리라. 더 이상 사망이 그를 주장할 수 없잖아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네가 어디를 쏘고 네가 누구한테 승리할 수 있냐? 없다 이제는. 부활이라고 얘기할 때는 사망을 완전히 이긴 거기 때문에 사망이 이길 때를 못 찾는다 그 얘기죠. 로마서 6장 9절에서 10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리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을 얘기하고 그 부활의 의미를 조금 이렇게 덧붙여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가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죄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이지만 원리를 조금 생각해 보면 이해되는 구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조금 곁들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는 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뭐냐?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히브리 2장 1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대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왜 이런 육신을 입으셨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그러냐? 죽으시려고 혈과 육을 입으셨다는 거죠. 왜 죽으시려고 그러냐?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혈과 육을 입으시고 죽으셨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혈과 육을 입으신 이유가 뭐냐? 죽으시기 위해서. 왜 그러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왜 그러냐? 그래야지 죽음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없이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이기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부분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누가 이 일을 하셨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죽음의 세력을 깨뜨린 참된 왕의 역할을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다. 부활하심으로. 만약에 십자가 사건만 있고 부활이 없다. 그럼 그리스도가 못 되는 거예요. 예, 반쪽짜리입니다. 예.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히브리 7장 16절 17절 보니까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부활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죠. 모든 죄와 사단의 문제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십자가 부활로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걸 감당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은 약간 좀 다른 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다.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암만 그분이 십자가 지셨다 하더라도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잘못 믿는 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이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먼저 순교한 그 사람들도 다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을 회복시킨 겁니다. 참된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맞다면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고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받는 것이 맞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이 최고의 축복받은 자고 예, 모든 이 세상의 삶을 넘어서는 그런 축복을 받은 자라는 말을 반대로 얘기해보면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면 사실은 모든 터가 다 무너집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객관적으로 얘기하더라도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사건이 뭐냐? 십자가 부활 사건. 근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는 알아요. 십자가 부활이 뭘 의미하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다. 이건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안 믿더라도 그건 역사예요. 이순신 장군이 일본 이겼다. 그건 역사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건 역사라니까. 맞습니까? 6.25 전쟁이 일어났다. 그건 믿지 않아도 돼요. 그건 역사예요. 십자가 지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라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요. 그 십자가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그 십자가 부활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역사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귀신도 믿어요. 귀신도 믿는다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귀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불신자들도 그런 얘기 합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알고 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분 현장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물었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더라. 아, 너무 반가워서, 교회 어디 다닙니까? 물으니까 교회 안 다닌대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예, 믿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저 이순신도 믿는데요. 세종대왕도 믿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묘하게 설득력이 있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종대왕 믿습니다. 믿음 아니라니까. 예수님 십자가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요. 그건 역사요. 십자가와 부활 다 알고 있어요. 십자가 부활이 뭘 의미하냐는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무슨 일을 감당하셨냐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길을 그 십자가와 부활로 여셨어요. 인간의 근본의 문제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을 그 십자가와 부활로 여셨다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면 우리는 부활하게 되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면 죄가 해결되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면 사단에게서 빠져나오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길을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여셨다니까요.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왔냐.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아까도 이 십자가 사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의로움, 참된 구원의 축복이 임한 겁니다. 예. 우리 죄를 위해서 범죄함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고 해서 그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십자가 부활로 구원의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여셨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예, 모든 길이 열렸어요.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사실은 이 시대가 별로 어려움이 없는 시대고 사탄이 많은 것을 혼란을 시켜놓은 시대다 보니까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도 이게 얼마나 간절하고 갈급하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몰라요. 제가 지금 볼 때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다 희미하게 만들어버려요. 다 변질시켰어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볼 줄 아는 것이 지혜거든요. 예, 어릴 때는 건강 조심해야 된다, 건강 관리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청년 때는 그 말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룻밤 뭐 지새도 뭐 이게 얼마든지 씩씩하게 다니고 누구 말대로 돌도 씹어먹고 하니까 이게 건강에 대해서는 뭐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나이 들어가면서 그 말에 다가온 게 다 다르죠. 이렇게 다 다르다니까.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남편이 아버지가 열심히 돈을 버는데 나중에 주종이 바뀌어가지고 잘 키우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점점 아이들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고 서먹서먹한 관계 1순위 아버지와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되니까 분명히 자식들을 위해서 돈 버는데 나중에 자식들은 다 떠나가고 사라져요. 관계도 다 희미해지게 되고 희한하죠? 이게 주종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의미 자체가 점점 바뀌고 점점 희미해져요. 오늘날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구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들려지는 단어입니까? 근데 그 구원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니까 뭐가 안 따라오냐면 구원의 감격이라는 게 따라오지 않아요. 의미를 모르니까 그 감격이 따라오지 않는 겁니다. 의미를 아는 만큼 감격이 따라오는 건데 의미를 모르면 감격이 따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체험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의미를 아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저 힘들게 어렵게 체험한 것보다 진짜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의미를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계시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시된다는 건 너무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을 알아 그리스도란 단어를 알아들었다는 얘기고 그 말은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론입니다. 그 이론이 내 인생의 문제가 그럼 사단 문제였단 말인가? 죄 문제였단 말인가? 정말로 하나님 떠나서 내 모든 문제가 왔단 말인가? 라고 깊이 있게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론이요. 그냥 이론이요. 그리스도라는 답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론이라니까. 하지만 계시가 되면 이게 보여진 정말로 하나님과 단절돼서 모든 문제 왔구나. 내가 사단에게 잡혀버렸구나. 내가 죄 가운데 잡혀서 저주로 이렇게 왔구나라는 게 답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얘기할 때 그게 너무 아멘으로 다가오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그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했다고 얘기할 때 이게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답이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신 모든 것이 끝났단 말이 그냥 뭐 정리가 되는 거 이론이 아니라 그냥 막 다가오는 거죠. 구원, 복음 너무 이 자주 언급되는 우리에게 들리고 말하기도 하는 부분들이 복음이 회복될 때는 이 가치들이 하나씩 하나씩 살아나는 것. 아 이런 의미구나 이런 의미.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표현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육신적인 부분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죽게 된 많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실제로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냥 단순히 부활체의 몸으로 이렇게 변화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죽어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을 살려내는 겁니다. 사실은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 실제로 그렇죠. 사람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가 스트레스만 안 받아도 이게 힘나요. 그게 몸으로 느껴진다니까요. 스트레스만 끊어줘도 뭔가 힘이 난다고. 생활 환경만 약간 바뀌어도 막 힘이 나요. 하물면 마음 상태가 전혀 그러지 않은데 음악을 틀었는데 이 음악이 뭐 이 가슴 울리는 뭐 진한 음악이야. 그러면 갑자기 뭐 우울 모드로 막 노래 한 곡 때문에 막 들어가기도 하고 또 다른 음악이 너무 경쾌한 내 심정은 안 그랬는데 경쾌한 음악에 놓으니까 갑자기 몸이 들썩들썩 끓이잖아요. 몇 분짜리 노래 한 곡을 들어도 영향이 와요.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계속 힘을 얻는다고 얘기할 때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일리가 있다니까요. 골로새 2장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보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게 믿음입니다. 예.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우리도 함께 살려서 그분 앞에 서게 할 줄, 너희와 함께 그분 앞에 서게 할 줄 우리가 안다, 우리가 믿는다. 요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별히 바울 같은 사람들의 고백이었다니까요. 막연히 언젠가 천국 가겠지,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요렇게 믿은 게 아니에요. 너무 사실적으로 믿었어요. 골로새 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아닌데 이미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지금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상태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지금도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 배운 신학에 따라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구원받은 자도 다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이 꽤 많습니다. 의외로. 근데 그렇게 보이는 성경 구절들이 몇 개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여러 구절의 성경 구절을 자세하게 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와 죽었다가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끝난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그와 함께 살리심을 다시 죽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신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채워야 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되는 거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일로 연결되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됐고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산 소망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진짜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이 소망이 계속 새로워지는 것은 올바른 것이고 정상입니다. 새롭게 꿈을 꾸게 되고 더 큰 소망을 가지게 되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그 꿈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실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은 산소망입니다. 그 산소망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같은 인간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시고 이 복음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게 계속 믿으시고 도전하고 싶고 내 틀과 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넘어서고 싶고 정말 저희를 위해서 지금의 내 능력이 아니라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같이 성행하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어떤 수준이냐면 자기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수준이에요. 하나님 나 이거밖에 못해요. 이만큼 할게요. 이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고 올바른 소망이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 이걸 원하셔. 나를 통해서 이걸 원하셔. 이 일을 원하시고 그걸 나를 통해서 하신대요. 근데 난 이거밖에 없어.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이야.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난 이거밖에 못하니까 이것만 할래요 라는 관점이었는데 너무 이것들이 보이니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세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야 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산소망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기가 막히죠?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냐? 어떤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지 않냐? 그래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지를 짧게 요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느냐 아니라 이 부활 자체가 믿을 만한 증거라는 거죠. 부활하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란 증거고 그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도 부활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게 믿을 만한 증거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게 증거다. 믿을 만한 증거다. 하나님이란 증거고 그분이 그리스도란 증거고 모든 문제 끝냈다는 증거다. 이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주님은 본인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로 그리스도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한두 가지 축복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에 올인해야 되는 거거든. 노래가 비밀이 돼야지 그게 가수로서 사는 양심적인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그림에 올인해야 돼요. 예. 그리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 사람들은 그 부분에 전문가일 수밖에 없도록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참이 시대를 개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성경을 들고 있는데 성경이 메시아 얘기를 하잖아요.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근데 성경 들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리스도 뜻도 몰라요. 그리스도를 못 믿는 건 당연하고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사람 어째 믿냐 말이에요. 로마서 10장에 17부터 쭉 읽어봐요. 모르는데 어째 믿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스도 의미를 모르는데 믿는 겁니까? 믿는 거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들고 그리스도를 몰라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기독교, 기독이 뭔 뜻이죠? 그리스도의 한자 발음입니다. 그리스도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만 몰라요. 이건 제가 볼때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나 싶어요. 예. 가수들이 다 모였대요. 한 500명 되는 가수들이 다 모였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다 노래를 못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전국에서 야구선수, 제일 잘하는 선수들 다 뽑았는데 야구만 못해, 특징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우리한테 일어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몰라. 성경에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만 몰라. 자기 예수 믿는데요. 다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만 몰라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십자가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누구든지 예수란 이름 들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와 부활이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십자가와 부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그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끝내신 사건을 모르고 있습니다. 말을 바꿔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우리한테 핑계되면 안 돼요. 쟤보다 우리가 좀더잘 알지 않냐? 아닙니다. 예. 가수가 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노래 조금 잘한다고 가수가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비밀이 돼야 돼요. 이 옮겨 여러분한테 전달한 이 구절은 굉장히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나타낸 구절 중 굉장히 극히 일부입니다. 묵상할 필요가 있고, 우리 것이 곳으로 반드시 소화할 필요가 있고,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여러분들이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양보할 수 없을 정도로 비밀이 돼야 되고,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여러분 인생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무슨 길이 열려졌는지가 답으로 들어올 때, 세계로 나갈 때 주저함 없이 갈수 있는 거예요. 아, 십자가 부활 사건.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이면 전 세계 살려. 이렇게 돼요. 저희가 당사복 현장에 처음 뛸 때에 뭔가 경험 때문에 뛴게 아니에요. 예.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뛴게 아니고 마음에 깔려 있는 게 뭐였냐면 이 복음이면 세계 살릴 수 있어. 이걸로 뛴 겁니다. 그리고 세계 현장에 가서 메시지 전할 때도 항상 동일한 마음이에요. 니네 이거 들어야지 살아. 안 들으면 죽어. 요 마음이기 때문에 강하게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예. 타협하지 않고 애글복걸하지 않고 제발 들어주세요 얘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제발 집회 문을 열어주시고 뭐 어떻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당신 이거 들어야 살아. 니네 이거 받아야지 살아. 안 받으면 죽어. 이 마음으로 간증으로 뭐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받는 사람에게 우리는 생명 걸고 도왔던 겁니다. 그 결과가 이런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나는 일들로 연결돼 있거든요. 액션이 중요하거나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비밀이냐? 어떤 게 나한테 비밀이냐? 그 비밀 때문에 솟아나는 힘으로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십자가 부활이라면 충분히 전 인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뿐만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 누구보다도 여러분에게 비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